로마서 13장 1절, 2절, 2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예, 오늘부터 로마서 13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13장 내용은 얼마나 논란이 많은지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려고 보니까 아, 이 권세들이 다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과연 순종해야 되느냐? 뭐 우리는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뭐 악한 정권 그러면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로마 시대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들, 나쁜 대통령들은 견줄 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이 복음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뭐 막 때리고 막 이런 판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게 쭉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좀 짧게 짧게 끊어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로마서는 12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면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는 다른 성도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이웃이었고요. 두 번째 이웃은 나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불신자인 이웃들 불신자인 박해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옆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두 번째 이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나오는 권세자들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권세자들도 불신자들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세 번째 대상 그러니까 이 불신자 권세자들도 이웃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죠. 성경에는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령하는 건 어떤 사람이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권세를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아니면 무슨 장관 하다못해 무슨 면석이 이렇게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라 뭐 국가에 충성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불행하게도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서 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실은 누가 그걸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막 몰아가는 그러면서 국가라는 이름을 좀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라 혹은 국가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명령이 복종하라인데 복종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따르라 이거죠. 복종해라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이유를 잘 봐야지 돼요. 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권세는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부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떤 명령을 할 때에 거기 거스르지 마라. 그 명령에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일들에 대해서 권세자들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참 이 또 다른 부분들에도 나오는데 비슷한 패턴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제가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무진장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씀은 교회를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께 복종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중고등부 시절에 한번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 집사님이 부모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니까 부모님께서 교회를 가지 마라 이러면 교회를 오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우선 복종하라 그리고 거스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1절 2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권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권세자가 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세자가 스스로 권세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뭐 국민들이 권세를 만들어내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권세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는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100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원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권세의 창조주가 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잠시 맡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맡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과 권세자가 하는 명령이 서로 상반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들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우선하는 것이죠.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와 관련해서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지만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연구해서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분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따르고 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순종하죠. 근데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는 이유는 목회자가 잘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존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인데 하나님 말씀과 목회자의 이야기가 다르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왜 목회자를 따라갑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를 무조건 따르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로서의 권한을 주셨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모의 권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라고 요구하거나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도 결국 싸가지 없는 자식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지혜롭게 잘 적절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 권력은 어디서 나오죠? 국민에게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만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뭐 권력이 있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대통령에게 맡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민이 세운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권력이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만들 수도 없고 국민들도 권력을 만들 수 없어요. 권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잠시 맡겨놓으셨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 행사하는 것을 보시고 때로는 상을 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권력을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맡기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종종 어떤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나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서 국민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을 찾으셔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다고선 기름을 부어요. 그럼 그때부터 곧장 왕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사실은 그때 왕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때부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고 뭐라고 하면서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쭉 해요. 그 일들을 보고 나서 백성들이 아,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왕이 맞다. 그렇게 백성들이 인정을 하면서 사울을 혹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10대 때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무슨 일이 있었죠? 사울왕이 미워해서 광해로 도망가서 10수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셨는데도 왜 도망 다니느냐? 그게 현실이었고 그게 왕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30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엔 백성들이 인정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권세를 맡겨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우리 권력을 위임하거나 우리의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안에 사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기고 있네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갖고 있는 목회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성도들이 인정하고 존경해야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목회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는 요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 그런데 이 양상은 앞에서도 똑같이 사도바울이 취했던 설명 방식입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사들에 대해서 너 네가 은사 받은 거 하나님 주신 거 맞아. 마찬가지로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존중하라. 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인정하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존중하라.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각각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대통령의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는 장관의 권세를 권세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들을 주시고 그 권세들을 맡겨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역사와 권세도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지껏 나왔던 이웃들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불신자이면서 박해를 하고 있는 권세자들 그것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니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여기를 놓고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물론 내가 이 동네로 이사 가야지 해서 그 동네로 이사 갔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만 주변에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 이웃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실 가보니까 그 이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일정 부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도 해요. 아, 이 사람들 괜찮겠다 싶어서 온 것이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 들어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다른 권사가 앉을 줄 알고 다른 성도가 앉을 줄 알고 딱 앉았는데 예비 시간 지나고 나서 20분 늦게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늦게 와서 내 옆에 앉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옆에 어떤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이 어떤 경우에는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대로 참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핍박을 하는 불신자 불신자인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죠. 그렇죠? 기왕이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랑 뜻도 잘 맞고 이런 사람들만 다 주변에 있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 고작 있는 이웃 세 명 중에 한 놈은 친구고 두 놈은 원수네. 왜 이렇게 붙여놓으셨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웃들을 붙여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도 또 때로는 마음이 맞아도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잘 덮어주고 섬겨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할 때에 성도를 대할 때에 불신자를 대할 때에 이 세상 권력자들을 대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겨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이웃으로 붙여놓아주셨어. 내가 그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서 때로는 어려워도 성장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을 넉넉한 마음들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그리고 일주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와 같이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 마음껏 주님 원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있기 때문에 공산권에 있기 때문에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곳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 기회 속에서 늘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우리가 늘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순종하려 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